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이라. 아멘.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아주 신적인 면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을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이 부부의 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그래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잉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주 인간적으로 잉태된 후에 열 달 꽉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그냥 내려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겠습니까? 그 신적이기만 하지 인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로 신적이면서 인간적이었습니다. 이 두 속성이 다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자이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위대하며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출생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정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신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오신, 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태어나셔서는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에 뉘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기는 마땅히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지, 혹은 아기 바구니에 있든지 아니면 아기 침대에 있든지 아기를 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구유에, 염을통에. 그러니까 그는 아기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급조된 곳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좀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누이셨냐 하면은 나무에 누이신 겁니다. 나무로 구유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일생 자체가 사실 이 나무와 관계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늘 이 나무와 관계하며,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목수의 일을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나무에 놓여서 태어나셔서 나무 위에서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삶이며 그리고 또 때로는 서글픈 삶이고 또 때로는 부족한 삶,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도 그저 섬김의 일들과 희생의 일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셨었던 그 순간도 바로 주님을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 인생이 시작되었을까요? 왜 그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때로는 서글프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구유에 누이게 되었을까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무르고 싶었지만 머무를 곳이 없어서 이제 지금 마구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거할 곳이 없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전부터 나온 1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다 호적해라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호적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통계 수치를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더 지배받고 그리고 더 간섭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가 너무너무나 열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능하며 그리고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또 서글픕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성경은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표적이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배가 고픈 거고 그것은 누추한 거고 그것은 비참한 거고 그것은 불쌍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인생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 주님의 그 모든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인생이었을까요?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는 인간적인 관점은 썰렁해, 누추해, 너무 뭔가 부족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고 이건 위대한 거고 이건 만족스러운 거고 이건 아주 뜻대로 다 성취된 보기에 아주 좋았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어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신적인 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 서글픔과 어려움과 누추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적인 면에 그 완성과 그리고 성취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심을 알 때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왜 이 마지막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셨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주 바닥부터 시작하셔서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은 영광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축복, 뚝 떨어지는 어떤 영광,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주 높게 되고 아주 부강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뭔가 아주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어떤 높아짐. 하나님의 뜻은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때로는 힘든 과정이고 때로는 초라한 과정이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일도 이루게 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금방 포기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 생각에 판단하게, 아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건 끝난 거야.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건 뭔가 부족한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뭐 열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다. 그럼 우리 생각엔 아 얘는 정말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가정생활이 어려웠다. 아 그럼 난 나중에도 어려울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청년 시절에 뭐가 뭐 해놓은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뭐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쓰러지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옆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러한 주님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묘자, 이게 놀랍다라는 뜻이거든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별 볼 일 없었으니까. 내 삶이 별 볼 일 없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이해할 때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내 삶이 놀랍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놀라운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뭐 높은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건 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게 기묘자가 돼요. 아 놀라우시구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우신 분이구나. 또 어떤 때는 그분이 모사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분이 모사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영존하신 아버지 때로는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깨달을 때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무능력을 알 때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모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놀라우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 12월 25일의 기점을 우리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그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럼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리니까. 하나님하고 이걸 이렇게 이루는구나.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을 깨달았던 때와 깨닫지 못했던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참 의미 있게 기억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 있게 기억되는 성탄절. 아, 그때 정말 의미 있었는데.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으니까, 괴로웠으니까, 그러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럴 때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매년 성탄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매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해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공연을 또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느라 지금 이제 지루해져서 못 참고 그렇게 빨리 시작을 했지만 예, 그래도 또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잘 자라고 올 한 해 이렇게 잘 영유년부가 올 한 해 창설이 되고 시작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청년부가 또 오늘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는 모습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일들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아, 왜 그 사람은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끝까지 같이 하지 못했을까? 왜 이 성탄의 기쁨을 왜 같이 나누지 못했을까? 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아, 저는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그리고 내가 좀 상담이 부족했어. 내 조언이 부족했어. 내 신방이 부족했어. 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탄절이 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성탄절은 내가 생각하는 성탄절, 내가 꿈꾸는 성탄절은 어렸을 때 누렸던 그 화기애애함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말 아주 복잡지근한 그런 성탄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보던 그런 성탄절을 생각할 때 늘 이 성탄절은 내가 지키지 못한 성도, 내가 붙잡지 못한 사람들, 내가 또 해주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은 것들. 아,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됐을까? 나는 왜 요거 요런 결과밖에 못 가지게 되었을까? 그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봤던 이 빛은 태양보다 절대로 밝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길만 보여주는 빛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태양, 대낮처럼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두운 데서 보이는 그 빛, 그 빛을 따라갈 때 그들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너무 부족했지만 내가 너무 어떤 열매가 없지만 또 내가 얻은 게 없지만 그래도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거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이 삶 그대로 이 연약함 그대로 며칠 전에 저희 지인이랑 저랑 옛날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엄마가 지인이를 막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지인이랑 둘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겨서 보는데 갑자기 우리 지인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엄마는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찍어주는 사진이었으니까. 제가 당연히 얘기를 했죠. 엄마는 널 찍어주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대답을 해주고 나니까 참,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주변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옛날에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든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안아주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인이를 예방주사를 맞힐 때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맞히는데 지인이가 주사를 맞는다는 것을 대본에 직감하고 저한테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팍 파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예방주사인데 그렇게 안으면 주사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아야 되냐면 돌려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보게. 지금 얘는 의사 선생님을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을 보게 앉혀야 돼. 그럼 저는 뭘 했냐면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아빠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빠는 뒤에서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혹은 뭔가가 없는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이 성탄절도 보세요. 이 빈자리를 좀 보세요. 이 많은 빈자리 우리가 이걸 채웠어야 되는데 또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 지금 또 오지 못한 사람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걸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걸 채우시는 분. 왜냐하면 빈자리만 볼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보세요. 있는 사람.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는 성탄절과 함께 끝이 났어요. 이제 곧 성부 영신이 찾아옵니다. 2014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1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 그게 우리의 표적이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구유에 누였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계속 붙잡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또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동행하셨고 이제 지금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혹은 분주함과 혼란스러움과 답답함과 아쉬움들을 다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더욱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길 잃지 않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우리도 만족한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성탄이 바로 그러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확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고 또 그 의미가 새롭게 밝혀지며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더욱 바라볼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